13장, 옥토 얘기하셨는데, 새복음 13장. 옥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일평생 이름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으신 분의 의도대로 한 번의 기회가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 아이 이름은 그렇게 짓지 말자.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 의미를 좀들수 있는데는 들수 있는데 말 그대로 먼저 이거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천국이 그 정도로 일단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또 하나는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정말 이것을 발견한다고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살기 위해서 밭에 사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렇게 천국이 가치가 있다라고 발견되었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또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이 이 천국이 확산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명한명이 복음을 받아서 영원 구원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확산, 의미를 좀 확장한다고 할 때, 이 천국은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특별히 그 복음 전파의 가장 키라고 할수 있는 제자 찾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제자라고 해석을 해도, 뭐 조금 무리한 확장일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그다음에 복음 전파, 그걸 또 확장하면 제자라고 하는 그런 좀 넓은 의미에서 그 눈을 가지고 보면 이것이 너무 복음 전파와 특별히 제자 찾는 사역과 너무 원리가 맞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키 하나가 딴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모든 족속에 있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얻고 실제로 전 세계를 살리고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계속 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프리카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딱만 사역 한게딱 2주거든요. 왔다 갔다 시간 포함하면 그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그 2주 만에 남부 아프리카의 다섯 나라, 서부 아프리카의 네 나라의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렇게 생명 걸고 일어나는 이런 제자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모리타니, 모로코 이런 나라들은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가장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많은 또 종교 분쟁이 심하고 특별히 그 이슬람권 그런 중에도 자기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 복음을 붙들고 일어난 분도 계시고 이번에 카코 같은 분은 니제로의 수도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선명한 제자들이 또 찾아지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의 문을 여는 걸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리차드 목사님 오셨잖아요. 예배 거의 끝날 무렵에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차드가 나타나서 굉장히 사실은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요일 날도 왔었대요. 수요일에 몇 시에 왔었냐? 9시 반에 오셨대요. 7시 반에 출발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치고 다 갔는데 수요일에 몇 대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7시 반에 예배한다 그러면 7시 반에 반드시 예배 드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언급을 해서 이제 시간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어제도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왜 늦게 왔는지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촌에서 있다가 그 어제 데려왔던 그 여자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송도, 인천 송도까지 갔다가 인천 송도에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까지 온다고 이렇게 늦은 거예요. 밥도 드시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카메론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도 보니까 우리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역에 대한 얘기만 듣고 만나고 싶어서 연세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분이 오신 겁니다. 근데 어제 거의 마무리할 때 오셨잖아요. 내용을 거의 못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읽었던 본문만으로도 너무 힘이 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데 너무 은혜롭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모 교단에 그 교단을 얘기할 수 없겠고, 뭐,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논문 제목이, 이 교단은 왜 이리 힘이 없냐? 이 교단을 어떻게 하면 살리면 되겠냐? 이런 게 이제 논문 제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그런 중에 우리 사역을 보고, 듣고 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실 사역이 맞다. 메시지를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리차드 목사님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가나 사역을 갔다 오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일단은 교수님이 가기 전부터 협박을 했대요. 가면 안 된다. 네가 가면 F를 내가 주겠다. F를 주셔도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왔는데 요번 그 가나 일정 중에 논문을 제출해야 될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논문을 제출 못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너 이번에 졸업 못 시킨다. 이렇게 이 다음 학기에 졸업해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어떤 최대한 빨리 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하려고 오자마자 거의 잠을 못 잤대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밤새고 아침 7시에 잠시 잠이 들어서 아침 9시에 눈 뜨고 신촌에 다시 갔다가 그다음에 밥 하루 종일 못 먹고 카메룬의 여자 목사님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논문 쓰고, 교수님의 핍박, 많은 일이 있고, 또 알고 보니까 가나에 가셨을 때 이분이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안 걸렸는데, 본인이 본인하러 갔는데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몸이 그때 뭐 오바이트하고 구토하면서 사역을 사실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몸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원래 몸도 약한데 말라리아까지 걸린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그리고 그분의 열정이 너무 대단해요. 그분의 열정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가나에서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고 뭐 세계복음화 목사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항상 당신 교회에서 저를 소개할 때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앞에 저를 소개할 때 자기의 나의 당회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 제가 그분의 당회장이라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에 이게 온전히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를 주고 내가 졸업 못할 것 같으면 난 당장 가나 간다. 왜 그러냐? 빨리 가고 싶다. 이 복음으로 가나 전체를 빨리 살리고 싶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에 찾아진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뭐지? 온라인으로 마취업으로 이렇게 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 안에서 계속 어떤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자신이 국내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와 같은, 외국인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 그리고 뭐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 중에 제자 찾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제 카메룬의 여자 목사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사실 깊이 있게 대화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한명한 명을 세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을까? 충분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올라온 글을 보니까, 저 필리핀의 글래디스가 사실은 굉장히 불이 붙어가지고 감옥사역도 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또 태국의 제자들을 찾았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카코우도 그 이슬람권의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제가 지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아침에 올라온 그 쿠바의 비행기 추락 사건 때문에 100여 명 이상이 죽었다고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놀드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Are you okay? 뭐할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물론 뭐 인터넷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특별한 일은 없지 않겠나 싶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이 한켠으로. 그래서 올라온 페이스북 글 중에 제가 뭘 보게 됐냐면, 뭘 보게 됐냐면, 이건 뭘 의도하거나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 나사렛 교단의 사람들이 좀 탁구 모여있다. 나사렛 교단의 목회자가 한, 뭐, 열 팀인가 이렇게 탄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미묘한 뭔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놀드 목사님도 나사렛교회 또 교단 출신이잖아요. 뭐 의미하는 게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뭔가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또, 아놀드 목사님께서 연락 오기를 이 러시아 사역에 그나마 제대로 복음을 받는 한 분을 찾았다. 그래서 이분 통해서 요청하기를 10월에 들어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10월에 들어가도 괜찮겠냐 이렇게 문의를 해와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10월은 사실은 이제 두라누 대회가 크게 두 군데 중남미와 아프리카가 있기 때문에 10월은 좀 그렇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아직 제가 답을 주지 않았는데. 그건 일단 거절한 상태지만 일단 러시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이 열렸다는 거죠. 제가 이 아놀드 목사님의 사역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중의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사중의. 그러니까 이 아놀드 목사님이 스페니쉬로 하고 헨리가 영어로 하고 그 영어를 러시아어로 하고 그 러시아를 받아서 현지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네 명이 서 있어요. 그네 명이 서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네 명이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과연 메시지가 들어갈까?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그 메시지하는 바로 그 사진에 또 이렇게 중요한 어떤 젊은 대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좀 찾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이요, 삼중의 은어만 사용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중 이렇게 통역 한 번만 하는 것 말고는 잘안 쓰려고 해요. 메시지가 그게 50%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2주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귀중한 제자들이 지금 찾아냈다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마치 천국의 어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발견하고 나서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자기 소유를 전부 드렸던 진주장사 내지는 부활을 발견한 자의 그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살리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스마엘 목사님이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찾아진 제자들, 레소토나 스와질랜드나 보츠와나나 모잠비크나 이런 데 말라위나 이런 데 가서 계속 또 돕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네들 안에서 해리슨이 글을 하나 옮긴 걸 봤는데 제가 올바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한국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제대로 하자. 술 탄다고 보고 똑바로 해. 이러면서 막 글 올리고. 자기네들끼리 끊임없이 지금 소통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계속 문이 열려. 스웨덴에 찾아진, 아직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했던 제자가, 스웨덴의 제자가 계속 문을 열고, 기니의 문을 열고, 미국의 문을 열고, 또 본인 자체도 콩고에 들어가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문을 열고 이 복음에 부딪히는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서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르네가 이 뉴질랜드 사역 가서 풀붙어서 사역하면서 첫 번째 찾은 제자가 또 말레이시아의 목사님이라고 또 글이 올라왔고 다양한 형태에서 그냥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중요한 줄 알고 그냥 그 제자를 찾기만 했는데 그 제자가 세워져서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광활하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47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건 약간 다른 각도인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그물 비유입니다. 44절과 45절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굳이 차이를 둔다고 하면 어떤 개인의 어떤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그물 비유는 사실은 이건 교회적인 차원이고 세계적인 차원. 함께 그물을 치는 거예요. 쭉 함께 그물을 쳐서 그 함께 그물을 치는 중에 고기가 걸려들고 그 중에 일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인가요? 우리가 독살 갔었잖아요. 이렇게 그 바닷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돌로 쌓아놓고 물 들어왔을 때 고기 같이 들어오고 물 나갈 때 고기 못 빠져나가서 이제 잡게 하는 독살. 거기에 우리 둘째가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네. 비실비실한 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독살 또 가자고. 또 가면 되잡을 수 있을 줄 알고 얘기하는데 이게 같이 그물 치는 겁니다. 같이. 이게 교회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약 지금 현재 60개 나라 정도의 중요한 제자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것은 특별히 한 개인의 사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부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 힘이 진하게 헌신하고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어떤 건물의 한 끝머리를 잡고 헌신했던 역사고 또 동시에 전 세계 이 복음을 받은 먼저 받은 여러 제자들 또 여러 교회들 벨무데스 목사님이나 레니 목사님이나 아놀드 목사님이나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또 한쪽의 끝머리에 건물을 잡고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을 취한 사역이 지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놀랍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한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개인에게 뭔가 대단한 역사 예를 들면 44절과 45절 같은 각각의 개인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손을 잡고 건물을 쳤는데 그 건물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진 게 물론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 있고 액션이 과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위치에서 그 건물을 붙들고 이 고기를 잡았던 결과가 지금 이 수많은 제자의 어떤 형태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100%의 사실. 곧 있으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보면 이제 한 나라의 축구팀을 보더라도 축구 선수만 가지고 뛰는 경우들은 전혀 없습니다. 필드에서 뛰는 축구 선수가 있다면 그들을 돕는 감독이나 아니면 뭐 코치나 아니면 선수들의 몸 상태를 관리하는 닥터나 심지어는 소통하는 통역가들 그 외에 행정으로 지원하고 협회가 있고 그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보다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합니다. 응원단까지 합친다고 하면 또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합친다고 하면 이게 뭐 수천만 명이 사실은 그 팀을 응원하고 그 팀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필드에 뛰는 사람은 11명 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들만을 가지고 결과를 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배경에 실제 단 한 번의 필드에 나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감독이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전략을 누군가 연구해서 어떤 전략을 내놓고 그 어떤 전략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또 많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어떻게 응원하고 어떻게 몸을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결과들이 나와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필드에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오직 그것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주 만에 이제 9개 나라의 문을 여신 것들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보고할 겁니다. 이런 보고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팀들이 나가서 사역을 잘했구나.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다. 그 엄청난 저 귀중한 건물에 저 어느 한 구석에 내 손이 있었다는 것과 내 기도가 있었다는 것과 우리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과 그것들이 모여져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4절, 45절에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과 같은 역사가 없다고, 내 주위에 없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 열심히 건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치없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사단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필드에 나가게 하시고 또 이런 귀중한 값진 진주나 아니면 감추인 보화를 찾게 하시는 그런 역할도 맡기실 때가 있고, 또다 같이 연합해서 건물의 한 쪽씩을 잡고 한 구석 한 마디에 한 마디를 잡고 묵묵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 세계를 다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우리를 두시든지 이 가치를, 천국의 가치, 복음 전파의 가치, 제자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며, 44절, 45절, 47절 동일하게 자기 모든 소유를 팔 정도로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알았다고 할때 그야말로 이것이 올인이잖아요. 그런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화가, 진주가 발견되든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같이 이큰 건물을 통해서 수많은 좋은 물고기를 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큰 어떤 열매들,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야말로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아프리카 사역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앞장선 팀들을 통해서도 주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좀 기도하고, 헌신하고, 후원하고, 관심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같이, 감동하고, 동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엮어져서 저런 일이 됐다는 사실이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라는 것. 이 천국을 확장시키는 복음 전파의 가치라는 것.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올인을 할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이런 것들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이 천국과 이 복음 전파, 제자의 가치를 더 깨닫는 그런 삶을. 그래서 너무나 고민하거나 결단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니까 그냥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그거는 그 가치가 보여지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 가치가 보여지니까 그물의 한쪽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더이 복음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정도로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잠시 소통을 하는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남미의 5년을 뛰어넘는 몇 개월의 아프리카 사역 같습니다. 5년 동안 중남미가 했던 것보다 몇 개월의 아프리카 사역이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라는 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가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게 보여질 때,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눈이고, 그렇게 보여질 때 우리는 더 숙연해지고, 그렇게 더 보여질 때, 그렇게 확연하게 보여질 때, 더 묵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복음 속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사역의 영상과 또 사역에 나갔던 보고자들의 보고를 듣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큰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주역으로서 폐가 되지 않고 전 세계를 능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한명한 명, 한명한명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포항교회에서 사역자 모임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의 가치, 복음 전파의 가치, 제자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알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그 일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보화를 찾는 또 값진 진주를 찾는 자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물 치는 자로 그물의 한쪽 구슬을 잡고 묵묵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60개국엔 귀중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욱 천국의 가치, 복음 전파의 가치, 제자의 가치를 더욱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행하신 하나님 역사 앞에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아프리카 사역의 또 보고와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